찬양대가 뭐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네. 노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노래도 좋아졌지만 옷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참 산뜻하고 좋은 가운을 우리 김원 목장로님 가정에서 저희들에게 개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교하는 시간에 광고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만 꼭한 가지 해야 될 광고가 있어서 드립니다. 이 교회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항상 그냥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늦게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차가 다 이렇게 주차장에 만차가 되어 있으면 그냥 이 도로를 지나서 조금 가면은 오른쪽에 그 동덕 빌딩이 있습니다. 그 동덕 빌딩에 가서 차를 대놓으시고 표를 하나 받아오시면 교회에서 나가실 때그 주차권을 드립니다. 그럼 그냥 교회에서 다 주차비를 부담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으니까 혹시 주차장이 비워서 그냥 가시게 된 분들은 꼭 동덕 주차장으로 가셔서 차를 대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꼭 차를 거기 대시고 예배 드리시면 교회에서 최선껏 돕겠습니다. 오늘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종종 읽고 있지만 어떤 배경에서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잡혀간 것이 아니고 이제 상당수가 남아 있었는데, 주전 597년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쳐들어와서 또한번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한 11년 정도 지난 후에, 완전히 다 예루살렘이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포로 생활을 몇년 하겠다는 것입니까? 70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찼을 때 주전 536년입니다. 605년에 잡혀가서 한 70년이 흐르고 주전 536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된 첫 해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 감동하셨을 때 그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 생활을 하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다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자유롭게 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귀한 명령을 내렸지만 다 간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돌아가 봐야 집터도 없고 집은 다 부셔졌고 농사도 할 만큼 뭐 준비도 안 됐고 가봐야 뭐 여기보다 더 고생할 것 같으니 안 가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뜻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사로부터 다 나와서 원래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은 그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우거나 고치거나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들의 공간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우상 숭배에 이미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운 바 그 뿌리는 있었지만 현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하고 못한다. 우리끼리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방해를 아주 격렬하게 했습니다. 근데 방해가 심하니까 그 건축하려고 하던 의지가 쉽게 꺾였습니다. 왜 쉽게 꺾였겠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집도 제대로 못 지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도 방해가 심하니까 그럼 방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 살 집이나 짓고 살아보자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했을 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전 52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6년, 15,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전 건축하던 것을 중단한 채 자기들의 삶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다시 이 바사왕 다리오가 주전 520년경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라 6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물자까지 다 지원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두 번째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 조서와 그 지원에 힘입어서 5년 후 주전 515년경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 전체가 준공된 것이 아니고 성전만 완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나라에서 헤롯이 성전을 다시 큰 규모로 개축할 때까지 있었던 그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지도한 유대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사단은 대단히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업과 역사를 이루어갈 때 사단은 아주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서 그 일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내가 빨리 주변을 정리하고 신앙에 전심전력하고 좀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 일에 착수하면 역시 곁에서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는 공작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정말 바르게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사단은 이제 드디어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선지자 왕 582페이지에 그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자들이 이룩한 견실한 전진은 악의 군사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사단은 그들 앞에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들추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 상태를 이해하십니까? 외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준비되었을 때 사단이 시도한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는지 그 실체를 알려주면서 너희 같은 죄인들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낙담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이제 공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사단의 표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 그 중대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사단의 특별한 표적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집중적이고 맹렬한 공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표적이 바뀌는 기록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용이 사단이 여자에게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스라엘을 향한 사단의 표적과 그 사단의 공격이 이제 옮겨졌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 백성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존중하여 지키고 있는 재림교회 교인들, 이 교회도 역시 사단의 특별한 표적 대상입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좁혀서 사단이 이 서울중앙교회를 표적으로 삼을까요? 삼지 않을까요? 이 서울중앙교회는 제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중에서 위치상으로 중심지입니다. 4대문 안에 땅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니고 사방에서 모여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소문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놀랬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와서 한두 달 지났는데 그 한두 달 사이에 소문이 벌써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좋은 소문이든지 나쁜 소문이든지 중앙교회 소문은 빨리 퍼져서 부산까지 가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 갑니다. 그래서 중앙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앙교회가 안 되면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고 사단도 이 교회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한 2년 반 전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개축하고 좀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또 증언의 기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건강동호회 사업을 통해서 채식 식당도 경영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20명 내지 한 30명 가까운 새로운 또 가족들을 얻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에도 꽤 접촉할 만한 좋은 구도자들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조급하게 동호회 시작한 지 1년 되는데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늘어나냐 이 교회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집에 가족들도 인도하는데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30년이 걸려도 안 나오는데 아 여기 다 전문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뭐 밥 몇 번 먹었다고 교회 나오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교인들도 꽤 이제 한 2, 3년 사이에 한 270명 안식일에 이렇게 출석수였는데 지금 뭐 한 310명, 320명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부흥도 되고 성장이 될 듯한데 사단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왠지 요새 또 수가 조금 줄고 출석률이 조금 또 저조해지고 또 뭐 부정적인 말들이 또 여기저기 오고 가고 제가 100%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대강 다 압니다. 대강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도 조금 생기고, 이 일을 사단이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막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교회 연합을 해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교회를 유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단의 도구로 바뀝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교통하고 교제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스가랴가 계시로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계시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사단이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스가랴가 본 계시가 바로 사단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인지 그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당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데리고 왔던 그 여호수아가 이 스가랴가 계시를 볼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 계시 가운데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내게는 스가랴입니다.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스가랴가 계시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백성을 대표한다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옷이 실제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상태에 대해서 선지자 왕 58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자기가 사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자기 수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다.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자는 내 수중에 들어와야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을 뭐 새로 건축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하고 사단이 이제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가 그러한 죄악의 결과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땅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 바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도 많은 신들이 혼잡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죄구덩이에서 살았습니다. 죄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더 아주 흉악한 죄구덩이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 나오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죄악의 불구덩이, 죄악의 풀무 속에 살다가 이제 간신히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불에서 그슬린 나무 같았던 것입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 본국으로 데려와 보니 그 모양이 꼭 무슨 모양 같았다고요?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라도 좀 잘해보려고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여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사단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해오고 있는지 여호수아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러나 그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뻔뻔스럽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단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재판을 지켜보는 천사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때 이 스가랴가 말하기를 정한 관을 그에게 씌우소서.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성결하다는 말입니다. 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다음에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마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중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옷,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냥 입힌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의 더러운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있을 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많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고치고 회개하고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경건하게 또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엄마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좀 더 많이 걸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간격을 많이 띄우고 이렇게 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아이가 팔을 벌리고 한 발도 제대로 못 뛰는 주제에 그 엄마한테 가려고 발을 한 발 뛰었는데 비틀비틀합니다.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갑니까? 엄마가 달려가서 아이를 딱 안아주고 속마음으로는 온 것으로 쳐줍니다. 잘했다. 네가 한 발 걸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이제 간신히 발 뛰어서 걷는 아이가 걸음도 못 걸었지만 걸은 것으로 간주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인정하고 쳐주십니다. 지금 바로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씌웠습니까? 정한 관을 씌웠다. 이 관은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제사장이 쓰던 모자였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대제사장의 복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를 이렇게 묶은 끈이 있었습니다. 그 끈은 어디에 연결돼서 끈을 만들었는가 하면 이 앞에 패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패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서 그 패를 모자 쓴 상태에서 그 패를 여기다가 붙이고 뒤로 끈을 묶어서 그 모자 앞에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실제로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입었고 관도 제사장 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쓰는 관을 씌워주시고 자신의 옷,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무 자격도 능력도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다양하게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길 때 아유, 나는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제가 그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속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또 그 맡으면 짐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맡는 사람도 있고, 말로는 제가 부족해서 해야지만 제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책을 뭐 제가 맡아서 되겠습니까? 저한테 맡기려면 그래도 뭐 비중 있는 걸 맡기셔야지 그렇게 시시한 거를 맡기니까, 속은 그런 마음인데 겉은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라도 직분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사업에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불에 그슬린 나무토막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제사장의 관을 씌우셔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다시 말하면 죄 구덩이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그슬린 나무토막 같은 너희에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더러운 저희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과 7절과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깨끗한 옷을 입기 전입니까? 입은 후입니까? 예? 지금 여기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것이 깨끗한 옷을 입기 전입니까? 입은 후입니까? 입은 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그 더러운 옷을 벗겨서 관을 씌워서 여기 오게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다 절망입니다. 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잘못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제사장의 관을 씌우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제사장이다.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이 하늘을 와서 거닐게 될 것이고 여기 섰는 자들 중과 여기 섰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만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여러 다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네가 왕래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 섰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인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사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아주 어려운 말 아닙니까? 예표의 사람이라. 그런데 가려법은 기별 386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그 예표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묘사하여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들이라 너도 이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표가 뭔가? 예표라고 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모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페트. 이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스가랴서에서만 예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 다른 대부분의 성경절에서는 이 똑같은 모페트라고 하는 말은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표라고 하는 말과 왜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연결되느냐 이것입니다. 예표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적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예표라고 했고 예표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을 왜 기적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적의 사람, 이적의 사람이라고 한 데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상구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별다른 처방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하여 아주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신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세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가짐을 갖게 될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체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표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기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을 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표의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품성 변화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여호와의 증인교회 다니던 한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라고 하면 조금 말이 조금 촌스럽죠? 근데 그 말이 참 좋은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우리 재림교회의 성경을 공부하고 예언을 공부하고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생활이 변화되고 대단히 열성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뼈저리게 진리를 깨달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는지, 그 사랑과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우리 재림교인이 된 지 30개월 동안에 40명을 인도했습니다. 40명. 그런데 제일 초반에 첫 달에 목표로 삼은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보다 훨씬 열렬한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의 아주 열렬한 골수분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당신이 우리 교인 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20년 된 여호와의 증인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그러십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나중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분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딸이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시 전에는 아침 7시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딸인데 진리를 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은 다음에 매일 4시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주 성경 토론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와 재림교회 교리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집에서 맨날 어머니를 보고 사니까. 근데 어머니는 조금 가다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화를 막 내요. 근데 이 딸은 끝까지 웃으면서 계속해서 진리만 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성경 토론을 할 때마다 화가 났고 딸은 웃었습니다. 늘 이 어머니가 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리고 어머니가 볼 때 저렇게 마음이 기뻐지고 뭐 새벽기도 다니는 것이 며칠 가랴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딸은 깊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려면 예언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언. 어머니 한번 예언을 공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미 딸로부터 계속 토론을 할 때마다 졌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하자.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어머니의 모습은 상당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공부할 때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일곱 번째 되는 날은 지나간 20년의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고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표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 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표의 사람이라 바로 그 뒤에 나온 말이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똑같은 말이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야. 가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순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절에서는 가지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가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은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새순, 새 가지는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분, 변화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에 순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순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지금 스가랴 3장 7절 8절, 8절에 말씀하신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할 때 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순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나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순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피차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만난 내 생활 속에 어떤 영향을 그 진리가 미치고 있는지, 진리를 만난 사람이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반대가 됩니다. 독선적이고 율법적이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만나면 정말로 품성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독선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태양빛 아래서 구두약은 녹아버리고 진흙땅은 굳어버립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아주 독선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진리 자체를 만났습니다. 진리를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랍비들. 진리를 보았고 진리를 만났지만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만족만 하지 마시고 진리로부터 영향을 받되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품성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품성 속에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